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2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의 충북에서요,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은 30대가 숨진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족 등에 대한 검사에서 자녀 2명도 감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정말 드문 일인데 참 안타깝죠. 거기다 자녀들까지 감염됐다니 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도 선제 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도 좀 빨리 검사를 받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점점 코로나 치명률이나 발생지수도 낮아져가고 하루에 400에서 6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수천 명, 수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많고 인도 같은 데는 특히 1분에 2명꼴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자,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다 먹먹한 상황.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도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인도 같은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오는 나라에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잡히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한 상황이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한국의 갯벌과 세계 유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정보 전해드리죠. 소확행 뉴스 코너도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영국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에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에서 개최된 브릿 어워즈 시상식에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트로피는 3인조 자매 밴드 하임에게 돌아갔습니다. 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수상 후보는 1,000명 이상의 라디오, 텔레비전 DJ 및 진행자, 방송사 임원, 음반 제작사 대표 등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4월 취업자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딛고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2014년 8월 이래 가장 컸습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생산과 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과 완화된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지난해 4월 고용 충격 기저 효과가 반영돼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대북전단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그가 그동안 일관되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2일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KIDD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거의 모든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포함해 오는 9월께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부터 80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띄워 가자지구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로이터통신에 공습 약 1시간 전에 건물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대피가 완료된 상태였는지 또 사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1일 카잔의 한 초중고 통합학교에 무장한 남성이 난입해 학생과 교사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학생 7명, 교사 1명, 교직원 1명 등 총 9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이 학교 졸업생인 19세 일나스 갈라비에프로 범행 전 학업이 저조해 제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0일 이 논의에 정통한 전형직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미 행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을 벗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 지원이 초기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백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북한에서 매년 5월 달은 모내기 전투하는 날인데요.
네.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모내기 전투에 진입한다는 북한 중앙당 그리고 내각 농업성의 지시문이 최근 각도 농촌 경영위원회에 내려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황해남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그 대상은 12살인 초급중학교 1학년 이상 학생들부터 그쪽에서 이제 표현인데 밥 먹는 사람 모두가 네. 모내기 전투에 총동원돼야 한다. 이런 지시문이 떨어졌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아직 코로나 상황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모내기 전투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소식통에 따르면 숙소를 내주는 농장원 세대 중 한 명을 모내기 전투 동원해서 제외시켜준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예.
이런 걸 보면 숙식을 하면서 모내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일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 그러니까 해가 퍼지기 전에
네.
냉산, 목판, 모뚜기를 진행을 하고 이후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때 이제 점심시간 1시간을 주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 시간 동안 모내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고 모내기 전투는 뭐 개인이나 단체 도급제로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국가 명령이라고
그렇군요.
전해왔습니다.
예, 자, 국가적 방침이긴 하지만 혹시 이 모내기 전투에 빠지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좀 돈 있고 힘 있는 집안에서는 좀
네.
뺀다고 해요. 진단서 끊고 이제 돈 내고 빠지는 사람이 좀 제법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후방 사업 명목으로 해서 하루에 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한 달치로 북한 돈 30만 원, 쌀로 따지면 약 8kg 정도 되는 돈을
네.
이미 걷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눠내는 거 없이 한 번에 30만 원 내야 되는데 30만 원이면 북한 돈 좀 큰 규모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돈을 내서라도 모내기 전투에 동원 안 되는 게 낫다는 사람이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돈을 내고 빠지게 되는 거네요.
네.
자, 매년 그렇긴 했지만 사실 올해는 농사를 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돈을 내고 모내기 전투에 빠졌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네.
올해 이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식량 문제에 선차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는 돈을 내고 농촌 동원을 가지 않더라도 모내기 전투 기간에 이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길을 지날 때 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 전투 빠지겠다고 돈을 이제 걷어간 그런 기관의 책임자들이 있는데 예. 돈 낸 사람들한테 모내기 전투 기간에는 밖에 다닐 때 조심하라 뭐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단서 그러니까 모내기 전투에 좀 안 가도 되는 그걸 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후방 지원 그 입금 영수증 같은 것도 있나 봅니다. 이게 있으면 뭐 걸려도 괜찮은데 네. 악질 교찰 때나 단속원을 만나면 일단 분위기가 무조건 논에 들어가서 뭐부터 꽂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돈 내고 이제 모내기 전투에 네. 빠진 사람도 좀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모내기를 잘 해야 또 식량 걱정이 줄어들 텐데 준비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그렇게 지금 전망이 좋지는 네.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각 농촌 경영위원회에서 전민 전군을 동원해서 논에 모를 심는다고 해도 비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수리 관계 시설이 좀 미미해서 네. 올해 가을에 수확량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농사 조건이 악화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시한 계획분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변모 상태가 지난해보다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물도 농까지 원만하게 지금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 이게 막 농수로 정비 네. 시설이 좀 미미한가 봅니다. 그리고 비료도 좀 부족하고요. 살초제, 제초제도 좀 부족한 형편이어서
다 부족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타산 없이 지금 당국에서 단순히 5개년 계획 기간 첫해 농사를 잘하라고만 하고 있어가지고 북한 농업부문 책임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좀 아무리 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 네.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네, 최근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 가공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중국으로부터 무산광산에 대한 설비 투자를 받고 광물 수출을 좀 쉽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이때 지난달 24일 함경북도 무산군 세골리 일부 지역들에 무산 수출 가공구를 내온다고 보도를 네. 한 바 있습니다.
자, 중국이 혹시 그럼 설비 투자 약속을 한 걸까요?
뭐 투자하겠다 이런 네. 계약을 한 건 아니고 북한이 수출 가공구 설치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북중 양국 간의 사전 교감을 나눴던 걸로 알려지고
네.
있고요. 소식통은 이 수출 가공구 설치를 결정한 건 조선이지만 조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예.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철광석이나 아연 같은 이런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북 제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네. 게 중국이 공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일단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유엔 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중국 투자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우선 수출 가공구 설치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중국을 좀 압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협력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내부 고위 소식통의 설명이고요.
네.
다만 중국이 과연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공개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무상 광산에 투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임을 얻고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지금 북한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90년대 크게 히트했던 최용준 씨의 명곡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를 2015년에 로꼬와 크러쉬가 재해석해 불러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곡이 정말 명곡인데 이 노래도 다시 부른 것도 좋습니다. 로꼬와 크러쉬가 부르는 아마도 그건 들어보시죠.
drop it.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한국의 갯벌과 세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서해와 남해의 갯벌을 등재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조금 의아한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나. 근데 이게 벌써 10년 넘게 준비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은 전 세계적으로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린 한반도의 서남해안의 갯벌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서부터 네. 6건의 갯벌이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네.
서류가 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019년 1월에 서남해안의 5개의 갯벌을 4개로 묶어서
예.
고창, 신안, 서천, 그다음에 보성하고 순천
네.
이렇게 5개를 묶어서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갯벌 군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센터에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현장 실사도 하고 패널 회의도 하고 평가들 쭉 했습니다.
자, 이미 한국의 갯벌이 그러니까 잠정 목록에는 등재가 됐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서류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2018년에 처음 도전을 했었을 때는
네.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도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 불충분이 나오는 게 더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산하의 심의 기구에 의해서 평가를 딱 받아버리면 잘못하면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려가 된 것이 나름대로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2019년에 집어넣고 2020년 6월에 중국 푸저우에서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가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그래서 총회 자체가 1년 뒤 2021년 7월로 네. 연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심사를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연기가 됐던 심사가 오는 7월에 재개될 예정이라는 건데 좀 부정적인 소식도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하려면
예.
국제자연보존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자문심사기구인데 여기에서
네.
이제 네 등급 중에 1등급인 등재권고라고 하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3등급, 세 번째 등급인
예.
반려권고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예선에서 어떤 면에서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좀 불투명해졌는데
예.
그런데 뭐 부정적이긴 하지만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그 등급은 불가예요.
아예 안 된다.
네, 불가 예. 등급을 받으면 다시 신청도 못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반려라고 하는 것은 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또 우리가 좀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도전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열심히 의지를 다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갯벌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나 보존의 가치는 사실 정말 크죠. 세계가 아직 그걸 잘 몰라주나 싶기도 하고 뭔가 세계 유산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간략히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입니다. 그러니까 UN을 예. 국제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과학적인 활동이라든가 문화적인 활동, 교육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예요. 사실은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진짜 세계평화는 인류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연대해야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네스코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든지 과학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높낮이가 없게끔 하고 더불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교류를 해가지고 골고루 발달하게 하고 또 각자의 다양성들을 좀 인정해보자.
네.
특히 유네스코에서 요즘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가치들을 좀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규범들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 유네스코가 최근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가장 사랑받고 세계인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그런 활동이 뭐냐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보편적인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걸 유네스코 공식 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리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았어? 야,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네.
그러면서 이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문화유산들 같은 경우는 야, 이런 유산들 한번 가서 나도 체험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활동으로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런 유네스코 유산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전쟁이나 개발 같은 것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전 세대들의 놀라운 문화적 성취들 이걸 보존하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 보호하는 역사가 생각보다는 또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세계 유산이라고 지정하는 제도는 애초에 이집트의 아주 인류의 거대한 그런 어떤 공사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대공사가 진행이 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데 아스완 하이댐 아직까지도 이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댐 이전에는 세계 최대의 댐이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역시 규모가 다르다.
네.
피라미드 만들던 민족이라서 그런지 엄청난 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댐이 완성되게 되면 댐의 수몰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그중에 누비아 유적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유적이 그 밑에 있었나 보네요. 수몰 지역. 네,
이 유적은 이집트의 고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유산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피라미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아부심벨 대신전이라든가 또 기타 다양한 그 무덤의 군락들이 있어서 이 누비아 유적이 사라지게 되면 이집트의 영혼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반대가 극심했어요.
네. 그럴만하네요. 이게
나일강의 상류에서 발달한 건데 솔직히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 상류에서 발원을 해서 하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막 거대한 그런 유산들은 하류 쪽에 좀 있지만 상류에 있는 이 누비아 유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물에 다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누비아 유적 내에 있는 중요한 그런 유적들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류 쪽으로 갖다 놓고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그 보존하지 않으면 이건 뭐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개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2년도 11월 16일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유에 관한 조약이라는 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요.
네.
73년도에 미국이 최초로 비준하고 그다음에 20개 나라가 비준을 하면서 75년에 정식으로 발효돼서 75년 이후로부터 세계의 자연 문화유산들이 유산 목록으로 등재가 되고 그거는 유네스코가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각 나라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도 문화유산들로 지정된 게 많잖아요.
네,
또
그렇죠.
세계 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유산들이 세계 기록유산 또 무형 문화유산 등의 보존으로 폭이 넓어지면서 활발하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역사가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라는 게 워낙 공신력이 또 있다 보니까요. 상당히 심사가 좀 엄격한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갯벌에 10년 걸렸다는데 예. 10년은 약과입니다. 뭐 준비해서 뭐 한 2, 3년 사이에 예. 선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유산의 가치에 네. 대해서 전 세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네. 일단 크게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나눠서 각각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네. 여기가 이코모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등재권고가 나오면은 세계유산이 거의 확실히 등재가 되고
예.
보류가 나오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번 총회 때 예, 또 심사를 합니다. 반려가 나오면 그 한동안 더 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갯벌이 여기에 예. 걸린 거고요.
그리고 등재 불가가 예. 나오면 아예 이제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보류 권고를 받았던 한국의 역사마을 예. 하회와 양동 같은 경우가 그 등재 권고로 바뀌면서 문화유산이 됐고요.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반려됐었는데 재신청을 네. 해가지고 등재를 했죠. 산사 같은 경우도 한국의 산지숭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곳만 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곳 모두가
예.
세계 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죠.
자, 이런 뭐 앞선 선례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반려된 한국의 갯벌도 가능성은 좀 있다. 우리가 또 한국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준다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요, 예. 한국의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공간이에요.
네.
일단 생물종이 엄청납니다. 고유종만 해도 47종, 또 멸종 위기의 해양 무척추 동물이 5종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예.
무려 동식물 2150점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유네스코 말고 예.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가 지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보존할 만한 습지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안갯벌 이외에는 대규모의 지형학적 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자충수이기도 한데 정말 세계적으로 그 거대한 그런 갯벌의 군락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손으로 개발에 의해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네. 간척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갯벌들도 어떻게 보면 유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세계인의 눈으로 봐서는 여기를 진짜 보존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도와야 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소실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니까 냅둬야 될지 이걸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이런 좀 아쉬운 대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앞서서는 아예 서류 신청 자체가 안 됐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왜 그랬던 걸까요?
서류를 신청할 때는요. 예. 그 영역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청 서류 자체도 네. 확실하게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존 관리의 주체가 어디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네 개 지역이 서로 지자체가 다르잖아요. 지자체가 다르니까 어디가 총괄해가지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 네 개의 갯벌을 다섯 개의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갯벌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 그래도 상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갯벌 파괴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여기 갯벌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네스코에게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다시 ICUN 네. 평가까지 받은 것이죠.
아, 자, 갯벌의 경쟁력을 사실 우리 한민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보령 같은 데는 머드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흙 축제인데 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을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솔직히 우리의 갯벌을 예. 보면서 외국인들은 그 장관에 압도당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갯벌을 보면요. 해변이 뭐 보통 이제 모래가 쫙 깔려 있고 뭐 혹은 바위가 있고 이런 해변들은 많이들 보잖아요. 자기네들도.
보통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리고 또 용암이 굳어져가지고 형성된 그런 기암절벽의 해안들도 다들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 갯벌은 전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갯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지처럼 보여요. 근데 가면은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늪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온갖 생명들이 살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런 거 보면.
갯벌에만 나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채취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조리해 먹을 수도 있고 그 생명들이 거기에 그 깃대에서 살고 있다는 모습들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그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절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모래 사구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모양들도 생겨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난 거죠?
이건 갯벌이요? 사실은 대략 한 7,000년 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박이네요.
예, 그때 이제 황해가 육지와 수평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생겨날 때 거는 뭐 수만 년 전이겠지만 이제 갯벌 자체의 그 어떤 그 퇴적들이 이루어진 거는 7,000년 전서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000년에 거듭해가지고 쌓여져 있는 그런 갯벌이 요즘에 다양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게요. 있어서 안타까웠던 거죠. 아무튼 이 철새들이 여기를 찾아들면 정말 엄청난 장관이 맞아요. 만들어지는데 이런 갯벌을 좀 전 세계가 함께 소중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한국 갯벌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뭐 흰 물대새나 큰 고니 등 멸종 위기종이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기념물 새들도 보존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갯벌들이 꼭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갯벌 이야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지아 그리고 수빈 씨로 구성된 가수 JS가 2002년에 데뷔곡으로 발표했던 종로에서 들어볼 텐데요. 그러고 보니 종로에 가본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서 종로에서 보냈던 청춘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소확행 뉴스와 함께합니다. 양정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여정 씨가 요즘 여기저기 광고에 많이 나오시던데 오늘은 관련 소식으로 찾아오셨네요.
네, 지난달에 여성 쇼핑 온라인 사이트인 지그재그에서 배우 윤여정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화제가 됐던 건 이 지그재그의 주 고객이 1020,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파격에 가까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윤여정 씨는 연예계에서도 옷을 잘 입기로 소문난 패셔니스타였지만 이 1020 세대 대상의 의류 광고에 출연한다는 게 다소 엉뚱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최근 패션계에서 불고 있는 복고 열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새롭고 재미있는 것에 갈증을 느끼는 MZ세대가 레트로를 넘어서 할머니 패션 또 문화에까지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나온 새로운 용어가 바로 할메니얼입니다.
네.
이 할매와 밀레니얼을 합친 용어로 네. 옛 할머니의 감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행을 뜻하는 말인데 정말 매주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를 강타하고 있는 할메니얼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할메니얼. 자, 근데 MZ세대는 사실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밀레니얼과 Z세대 자, 이런 출생자 들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젊은이들이 할머니 문화에 열광한다는 게 사실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네.
이 한국 내에서 최근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복고 문화의 영향이 물론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윤여정 씨가 각종 시상식에서 보여준 세련된 의상, 무대 매너, 여유로운 모습 등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네.
이번 의류 광고에서도 윤여정 씨는 이거 광고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하면서 태연하게 되묻는 장면을 연출을 해요.
네.
이렇게 기존 기성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쿨한 모습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이 광고 영상의 조회수가 3주 만에 160만 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윤여정 씨뿐 아니라 요즘 다양한 할머니 모델들이 광고계에 진출을 했다고요?
네, 이 광고계에도 할미니얼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는데 네. 이 한국의 대표적인 즉석밥 브랜드죠. 햇반. 이 여기 광고에는 81세의 남훈이 씨가 등장을 합니다.
예.
핵심 연구원 A씨의 실종 사건을 다루며 추리게임을 펼치는 내용을 선보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또 공식처럼 젊은 여배우들이 등장했던 화장품 광고에서도
네.
80세 강부자 씨를 모델로 기용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래와 랩을 부르며 요즘의 힙한 할머니의 당당함을 보여준 거죠.
그러게요. 사실 그동안 광고 보면은 젊고 멋진 배우들이 주목을 주로 받았는데 이렇게 좀 할머니 배우들 활약을 펼치고 있다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할메니얼 유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 하면 또 패션계죠.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윤여정 씨도 이 패션 업계에서 요즘에 굉장히 환영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머니얼에 열광하는 이들은 그래니 룩이라는 걸 즐겨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래니 룩은 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와 패션 스타일을 의미하는 룩을 붙인 합성어로 할머니 같은 패션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즘 추세의 예. 인기라고 합니다. 개인 인터넷 소통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그레니룩 이렇게 태그를 검색하면 2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마치 할머니 옷장 속에서 발견할 법한 화려한 무늬의 네. 스웨터, 또 빛바랜 색감의 가디건, 발목까지 내려오는 주름 치마나 몸빼 바지처럼 보이는 통넓은 바지를 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옷들 잘 맞춰 입으면 오히려 훨씬 세련되면서도 정감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모델들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패션업계에서 할메니얼 패션이 또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요?
네, 할메니얼 패션의 인기는 10대, 20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SPA 브랜드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관계자는 올해 1월과 3월 사이에 롱스커트나 가디건 제품군의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00%가량 증가했다고 네, 설명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엄청난 인기인데 A라인 또 주름치마같이 옛 스타일 제품이 특히 많이 팔렸다고 네. 하네요. 이 삼성물산 패션 부분의 SPA 브랜드 A세컨즈도 꽃자수, 니트, 가디건 등의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재생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이 할메니얼 패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할메니얼 패션의 유행을 두고 예. 전문가들은 패션계 전반의 복구 흐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심리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고풍의 할머니 옷차림이 따뜻함과 포근함, 향수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
이 한 패션 디자이너는 플라워, 즉 꽃무늬 패턴은 매년 봄마다 유행을 했지만 특히 올해는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의 플라워 패턴 원피스나 스커트 네. 등이 인기라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처럼 모든 게 어려운 시기에는 할머니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이 더 그리운 법인 것 같은데요. 그 영향으로 패션 말고 먹거리 시장도 할머니 입맛이 사로잡고 있다고요?
네, 할메니얼 유행의 영향 식품업계까지 뻗쳤는데요.
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이들의 입맛을 겨냥한 디저트와 음료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의점 GS25는 강릉 초당 두부 케이크를 시작으로 찰옥수수 케이크,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 등 네. 소위 할머니 입맛이라 불리는 음식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스타벅스도 올 초에 새해 한정 메뉴로 현미, 보리, 흑미, 백태 이런 게 섞인 건강음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카페나 베이커리에서도 MZ세대의 입맛을 노려서 양갱이나 약과 같은 간식을 새롭게 내놓거나 쑥이나 흑임자, 인절미맛 디저트를 앞다퉈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그야말로 할메니얼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야말로 할머니 전성시대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할머니들의 활약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이전에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할머니 열풍이 생겼었는데 박막내 씨 기억하시죠?
유명하죠.
박막내 할머니가 네. 메이크업부터 먹방, ASMR 영상까지 네. 찍어서 올리시고 130만 명의 구독자까지 갖추면서 이 할머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외에도 남다른 패션 감각은 물론이고 인생 조언도 아끼지 않은 할머니 밀라논나 장명숙 씨의 유튜브 구독자도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들의 채널에는 유독 아까 말씀드렸던 1020 세대의 댓글이 많아요. 박막내 할머니의 유튜브를 구독 중인 한 대학생은 나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열정과 남을 의식하지 않은 솔직한 모습이 좋다면서
네.
자신보다 배나 오래 산 분인데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인기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꼰대라는 말이 그쵸. 있잖아요. 기성세대의 이런 모습에 반대되는 네. 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세대의 이런 푸근함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젊은 층을 강타하고 있는 할메니얼 열풍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 하나 익혔네요. 할메니얼. 여러분들도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흥미로운 생활정보 고맙습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想我立刻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인데요. 무언가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시환, 시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악은요, 중국어로 인위에, 인위에 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죠. 듣다는 팅입니다. 자, 이걸 다 연결해서 我喜欢听音乐라고 하면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가 되는 거죠. 참고로 我喜欢 이 말은요, 나는 뭐뭐를 좋아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앞에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我喜欢听音乐.想要
传送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每天起床的地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3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7도, 청진 8도, 강계 10도, 함흥 11도, 원산 12도, 신의주 13도, 개성 사리원 14도, 평양 15도, 해주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4도, 청진 15도, 해산 19도, 함흥 원산 20도, 신의주 강계 24도, 해주 25도, 평양 26도, 사리원 27도, 개성 2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6% 상승한 65.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83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7.6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3.1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금속 중 하나가 알루미늄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금속이기도 합니다. 호일이나 창틀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알루미늄은요. 다른 중금속과 비교를 하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는데요.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이 배출이 되고 또 흡수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이유로 많은 음식과 약품의 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유용한 물질인 알루미늄이 장기적인 인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캔음료, 은박지, 일회용 용기 등 과도하게 알루미늄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전문가들의 권고라고 합니다. 아, 알루미늄 너마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음료수 캔, 은박지,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 이런 것들 되도록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환경보호와 우리 인간의 건강은 참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죠? 자연도 우리의 건강도 늘 더 보호하고 보존하는 습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도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유명하죠? 빅뱅의 지드래곤 씨요. 2017년에 발표한 솔로곡 무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